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권위라는 권세라는 말이 영어로는 authority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말에 심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 권위라는 말을 권위주의라는 선상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권위가 부담스럽게 들리고 또한 별로 좋은 뉘앙스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라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권위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사회 조직 단체에서든지 권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그 사회나 그 단체 존립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 가장 베이직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보면 권위는 지켜져야 되고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를 자녀가 부모한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버린다면, 부정한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존립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파괴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도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를 부모를 존중하지 않,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가정의 라이프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사이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더 나아가서 그 사회는 그 권위가 존중되지 않고 무시되고 부정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치닫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사회나 단체만에서의 아닙니다. 이 권위는 영적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권위는 지켜져야 되고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쭉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의 권위도 부정이 되고 무시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부정이 됐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봅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무시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 네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길래, 무슨 그 권위의 출처가 있길래 네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네가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가르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치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는요, 각기 뭐 수리아라든지 어떤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각 골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또 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유대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다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청결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내쫓습니다. 그리고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이제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아 죽일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어디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가 이제 예수라는 청년이 여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제 못하게 내가 막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특수층입니다. 이건 단순히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사람들의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상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시대 어떤 지방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다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형사적인 면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떤 형사권을 발휘할 때는 이 자기네에 직접 관여했지만 일반적인 어떤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던 거죠. 그 지방자치에서 어떤 이 공회의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회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이 중심적인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 이 중심 세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대항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길래 네가 누구길래 여기 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성전을 정하느냐 도대체 이제는 나는 네가 뭐 그 유대 땅 변두리에서 막 병 고치고 가르치는 거 이거에 나는 지금 그동안에 내가 우리가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네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 이런 행위들 성의를 정하는 거 이게 도대체가 네가 하는 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길래 무슨 권리로 이런 것들을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성전을 정하느냐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칠 수 있는 권위의 출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권소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지 않냐. 사실 이런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성경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인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랍비라든지 아니면 정통한 율법의 정통한 어떤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랍비 선생들이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초라한 사람이죠.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자기도 또한 목수의 아들이고 한마디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명함이라는 것은 극히 초라한 시골 사람이에요. 갈릴리 촌에서 난 한마디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고 어떤 자기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준이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기에는 그들의 기준, 그들의 판단 기준을 보면 이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그들이 봤던 메시아는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그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를 그들이 꿈꾸고 나름대로 기대해왔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유대 지도자들이든지 그 백성의 그런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관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고 뭐 성전에 들어서 가르치니까 그것을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누구한테 이러한 권리를 받아서 이런 권위를 받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따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인간이다,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많은 그 청년 중에 한 부류의 한 청년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격을 따지는 거,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부인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 또한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성부 하나님을 또한 부인한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계속 부정하고 메시아의 어떤 권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너의 어떤 권위가 무엇이냐, 메시아로서 네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를 가르치냐고 끊임없이 권위 논쟁,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런 표적을 디맨드하고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대항하고 도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항하고 도전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왜 모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신령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성전을 정화하신 일도 다 신령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디서닝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육적 판단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한마디로 예수님을 미련하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닫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소경이요 맹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경이었어요. 지극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예수님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거기 낙후된 곧 아니야. 거기 갈릴리가 가까운 동네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을 초라한 그런 어부들하고 노는 그런 어떤 한심한 그런 시골 촌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구약에서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그 증거된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준을 성경의 잣대로 보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신 그 증거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인들, 공회의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뭐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언된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알았을 수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온전치 않다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실상을 다 부인해버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권위가, 권세가 부인되는 이유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의 권위는 육적 권위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위예요. 하늘의 권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하늘의 권위, 이 하늘이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생각했냐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야훼라는 명칭이 나오면 뭐 히브리어로 뭐 엘로힘 뭐 이런 말도 있고 야훼라는 말도 있는데 이 야훼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읽지 않아요. 뭐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성호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말을 언급하다가 그냥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님. 근데 주님이란 말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주님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주님이라는 말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바로 이 권위를 잘못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반박의 질문,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반박 질문이에요.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부정하는 것을 그대로 막아버립니다. 꼼짝없이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반박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반박하시는지 예수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25절 먼저 그 전에 한 말을 24절에 보면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주 평상적인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할까요? 하늘로부터 할까요? 사람으로부터 할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것이요. 이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다. 인위적으로 자기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자기가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였던 이 모든 요한의 세례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은 결국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자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세, 권위, 신적,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다, 전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냐라고 예수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신적 권위로 전파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권위로 왔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위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으면 당연히 믿어야죠. 거기에 뭐 어떤 단서가 필요 없는 거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논해서 만약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리 아니하였느냐. 자기들의 신세가 한심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이 사내들의 공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지 않았다면 완전히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성부 하나님한테 위배하고 성부 하나님을,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까지 배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는 거죠. 엄청난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권위 부정,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할 때 이렇게까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면. 이 질문에 이 예수님의 책망, 질책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게 되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읽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만일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사례가 왔다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하늘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요한의 사례가, 세례 요한이 요한의 사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두 가지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건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과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건 상반된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야 그 출처가 인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가 너희들에게 그가 주장했던 말을 가르쳤던 자냐,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왔느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한 사람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말이 단순히 이게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해도 그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로 대언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신적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선지자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결국 사람들이 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국에 가서는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놓으려고 했어요. 어떤 잘못을, 어떤 올무를 넣으려고 했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으면은 이거 신성모독이하고 신성모독적으로 바로 잡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반박 질문하니까 반박 질문에 꼼짝 못하고 자기들 이도 저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질문에 대해서 반박 질문에서 어떻게 꼼짝 못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대답도 못하게 되는. 그리고 한마디로 더 이상의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의 그런 신적 권위를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등 그리고 백성의 장로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그 권위를 입고 온 세례 요한을 결국 부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넣어서 신성모독죄로 잡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역질문을 반박질문에 해서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자기들의 죄요 자기들의 불순종이요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면서도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온 세례 요한의 그런 복음, 세례 요한의 그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전파를 우리가 부정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했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고백했나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보여야 되죠. 가식과 거짓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봤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외식함을 경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뭘 보여주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고 자기 있는 모습 진리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는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 말하는 것 지금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의 리액션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금 아주 당당한 것 같고 예수님 앞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권위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냐 도대체 어디서 너의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박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 모든 권세, 여기 권세는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 권세를 authority라고 됩니다.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인간 제도에도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다스리는 자, 위정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와 그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였어요. 아주 이 나쁜 사악한 왕이 그 나라를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그 권위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례요한의 권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반박 질문하는 것은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너희 앞에서 메시아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 메시아로 왔다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유로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온 자가 아닌 하늘에 바로 하늘나라의 하늘아버지 하늘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백성을 무서워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양받은 아버지께 받은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인간 예수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왜 부인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아무런 회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주십니다.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28절이죠.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지금 신적 권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맏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8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누가 이랬나요? 말만 앞서고 말로는 행하겠다고, 말로는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말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믿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들이, 심지어는 일반 군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메시아로 뭐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부터 건져주는 그런 측면에서 메시아로 말하고 있지, 죄로부터 건져주는 그런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의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이 마다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까지 부정하는 이 마다들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라고 하고 가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이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 보겠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왕강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였다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뉘우침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뉘우침이 어떤 뉘우침일까? 단순한 뉘우침일까? 이 뉘우침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회개. 사실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악된 삶을 떠나서 이제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뉘우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의의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 회개라는 그런 거예요. 전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뉘우침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아, regret, 잘못했다. 뭐 그리고 나중에 또 똑같이 자기 했던 것을 다시 답습하고 다시 반복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죄로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어떤 도덕적 완결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한 그분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이게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뉘우쳤는데 이런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판결을 하시는지.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기들도 깨닫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간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는 하지만 따르지,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실소이다라고 거부하고 노예했지만 뉘우치고 갔으면 그 사람이, 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와 창녀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그 창녀와 세리들을 조롱하고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소외된 창녀 속에서 더럽고 정말 사회 구성원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항상 천시하고 항상 그런 눈으로 멸시 천시해왔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같은 무식한 어부들을, 그런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 나의 학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의 학식으로, 나의 뛰어남으로, 인간적인 재능으로 만약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와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을 자기 제자 12명으로 취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절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적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세리와 청년과 구원받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극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 은혜 역사, 극렬함의 역사를 보고도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역사를 보고 뉘우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사건, 은혜의 이런 사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뉘우쳐야 돼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아니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구원을 설명할 때 회개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와 관계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라는 어떤 회개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건 내가 내 공로가 됩니다. 행위 공로가 돼요. Righteous act, righteous deed.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Righteous work이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은혜의 통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긍휼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긍휼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세리와 창녀가 구원을 받는 어떤 인간의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받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을 보고도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받은 자는 이제 책임이 따릅니다.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긍휼의 역사를 또한 주위에서 본 사람들이 누구든지 여러분의 긍휼의 역사로,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도 뉘우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